교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초대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본을 저희들도 보게 본받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의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본문 13장 1절로 3절과 11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각각 독특한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듯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유형 교회도 각각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교인도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소개한 대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바울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남기고 가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본받아 모범적인 교회가 된다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전에 모범적인 가정, 모범적인 개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면서 내게는 과연 이런 아름다운 모범적인 요소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범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모범적인 초대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과 또 11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초대안디옥 교회를 대표할 만한 여섯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그 고난과 함께 살아갔던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그 설립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점점 확장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점점 세계로 향하여 뻗어나갈 것을 말씀하셨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하시려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인하여 흩어지는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 땅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그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설립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여 주님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은 결정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 현재 내가 잘 이룩한 안정된 직장과 사업과 안정된 이 가정을 가지고 여기에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신앙을 선택한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시리아 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처음 당시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는 사실도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을 선택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올 때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겠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출발부터가 뭔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왔던 그분들이 바로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자들이 미국 땅에 와서 개척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초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순종으로 여기고 헌신한 자들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고난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면 무엇인가 버려야 하고 무엇인가 희생해야 하고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가정의 내 자신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무엇을 희생적으로 버리고 무엇을 나는 손해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고난과 순종과 헌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국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확장과 부흥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축복받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천이라 일컬음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격이 변화되고 삶의 목표가 바르게 되어지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중세기에 천주교회가 잘못을 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주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해석을 잘못해서 교리가 변질된다고 해서 성경을 절대 자국말로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말로 번역된 성경만을 신부님들에게 가르쳐서 신부가 되려면 라틴말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도 라틴어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던 존 위클립이나 존 후스 같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압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번역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며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한 번도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했다 하면은 그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셔야 하고 제자 훈련반에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아침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로 된 성경 그 녹음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데 좀 정확하게 몇 달이 된지는 모르지만은 신약 성경을 전부 한번 다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하고 감이 오며 성경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교를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으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생활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예수 믿는 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을 보면은 뭔가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별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초대 안디옥 교회는 이웃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11장 27절에 보면은 그때의 예루살렘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한 주변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이 우리가 무언가 도와야 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은 자기의 힘껏 구제헌금을 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조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에서 쓸 때는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 잔치를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조를 보냅니다. 뭐 떡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묵을 쑤어서 보내기도 하고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이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생각해서 각자 자기의 힘대로 구제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여기에 부조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제헌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말에 보면은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조라는 말의 다른 의미로 봉사라는 말로 쓰여진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몸으로 도울 수도 있고 물질로 도울 수도 있다. 물질도 하나의 봉사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아가는 이들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뒤에서 물질로 그들을 돕는 일이 없으면 선교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선교 헌금으로 돕겠다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웃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안디옥 교회는 그들은 이웃을 물질로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도왔던 교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사도가 소개한 대로 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실 때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받는 교회였지만은 이제는 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난 23년 동안 성장해 오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희들이 맥클린에 있을 때 루인스빌 교회에서 7년 반 동안 있으면서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의 잔뼈가 굵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이 지어놓은 건물에 그들이 지어놓은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7년 반 동안을 자라서 독립을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도와주는 자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웃에 있는 서바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히스패닉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이기보다는 도와주는 교회가 되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이웃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문을 열고 될 수 있는 대로 힘껏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자세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도와줄 때에 이것이 바로 오히려 복받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초대 안디옥 교회는 화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자기의 몸으로 물질로 섬기며 봉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네 번째로 초대 안디옥 교회는 네 번째로 화목하는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화목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여기에 다섯 사람의 이름,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화목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레위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으로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 말로 블랙, 검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온 얼굴이 검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를 말하는데 역시 그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 당시 헤롯 안티바스의 왕족 중에 출신인 귀족 왕의 가문에서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 벤야민 지파의 히브리 사람인 유대인. 사울은 성경학자였고 훌륭한 인격자였고 공부를 많이 한 변호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섯 사람의 신분을 보면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왕족 출신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그 당시의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무명의 인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화목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화목에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 것도 화목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해달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화목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피차 존경하고 피차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운동은 바로 이 화목에 있었습니다. 화목이 깨어지면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초대 안디옥 교회의 다섯 번째 성격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금식과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기도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도가 깨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가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 출판된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요 근래에 위튼 대학을 중심으로 1월 달부터 일어나고 있는 20세기의 부흥운동을 기록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 위튼 대학의 내용을 보면은 그 대학의 전도학 부교수인 티모테 뷰거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튼 대학에서는 매주일 저녁 7시 반에 기도회로 모이는데 보통 한 450여 명이 모이는 기도회인데 3월 지난 3월 19일 날에는 기도회로 모였는데 보통 모이면 7시 반 저녁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에서 9시에는 끝나는데 그날에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였는지 7시 반에 시작한 기도회가 새벽 6시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그는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진정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햄 그 같은 책의 서문에 보면은 헨리 블랙비라고 하는 분은 남침내 교단의 영적 부흥을 주장하고 있는 기도와 영적 부흥의 부흥을 위한 사무실의 디렉터로 있는 헨리 블랙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God is ready to bring revival, He causes His people to come before Him in prayer. 즉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언제나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기도에서 온다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초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최초로 외국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와 전도 운동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말씀으로 제자 양육하는 교회, 이웃을 돕는 교회, 화목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 결과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는 성도, 복받는 가정,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워싱턴 8만 교포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